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읽었어요. 이네 구절을 강의하셨는데 한 200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200페이지 전부 다 똑바로 살아라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페이지 내내 그 얘기만 있어가지고 제가 결국 한 줄도 못 건졌어요, 거기서. 가뜩이나 요즘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될때제 얼굴이 확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난대요, 갑자기. 딸꾹질을 하는데 제 얼굴이 떠오르는데 딸꾹질이 난다니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딸꾹질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일은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오늘 그래서 다른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하여튼 뭐 가보자고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고 딴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이 하는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사람들 사이의 담과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우리 교회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화평케 하셨고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그 모든 진술들이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구절로 수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기도가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룩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도 얻었어요. 또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응답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고와 인격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자의 바른 자세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차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응답도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것을 살피다 보면 또 오늘 시간을 다 할애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렸죠? 그걸 꼭 다 읽어보세요. 버리지 마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22절까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위대한 진술을 마치고,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그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그 세 사람들은 하나의 큰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민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 권속이다 그래요. 권속은 가족이라고 그랬죠. 가정, 가족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속.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자고요. 먼저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12절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외인들은요. 외인들은 어떤 나라 안에 그 나라 시민들과 함께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권을 갖고 사는 자들이지 거기에서 출생해서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외인이다 그런단 말이죠. 평소에는 아무 불편 없이 시민들과 함께 누리며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만일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 원래 그가 속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인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외인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도 외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라갔을 때 많은 다른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외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나중에 신앙생활 같이 잘 하다가 나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변질된 목사님을 가리켜서 아 저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변질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시지 나중에 변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시민권이 아니라 패스포트를 가지고 사는 여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떨 때 표시가 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국가에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알아요. 여권만을 소지한 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에 그냥 머물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금방 옮겨간다고요. 근데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더 힘을 합쳐서 똘똘 뭉치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다 몰려갔죠. 싸우겠다고. 그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평안할 때는 다 그냥 섞여서 그냥 다 교회 같아요. 그죠? 근데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움이 딱 닥쳐보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자기 편안하게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나라 시민은 그 나라의 법률과 관습을 잘 따르죠. 왜냐면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당시의 나라들은 여러분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킹덤이었어요. 왕국.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모두 그 황제와 중앙정부의 훈령과 명령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킹덤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할 때 살펴봤죠. 천국은 킹덤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킹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전제군주주의예요. 왕국이라고요. 킹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왕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킹덤, 왕국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국.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표현을 한 것은 거기에는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왕국은 한 통치자와 그가 제정한 법과 생활 방식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 시민들은 그것들과 함께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을 기쁘게 준수해야 하는 자들이죠. 외인들은요. 그 나라의 법 개의치 않아요. 그걸 외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울러 그 나라의 시민들은 왕과 나라의 보호를 받죠. 여러분 1739년에 영국의 젠킨스 이어 워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젠킨스 선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인 해안 경비대가 이유 없이 그 사람의 배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젠킨스 선장을 데려다가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젠킨스 선장이 너무 억울해갖고 그 귀를 썩지 말라고 자기가 먹던 술병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영국 의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바로 선전포고했어요. 그 사람 귀 하나 잘랐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미국 시민이 계시다면 그 미국 시민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시 대통령은 금방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할 거라고요. 구출해 와라. 그게 시민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은요. 끌려가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 안 써요. 혹시 이 자리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든 거니까 또 상처받지 마세요. 말을 못하겠어요, 요즘은. 시편 3편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4편 8절로 가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안전함을 누리고 계셔야 돼요. 스가랴 2장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눈동자는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짝 건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폭 찔리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딜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그런 신분을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강하고 신실한 왕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시민들은 자기의 왕을 자랑합니다. 그분이 얼마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알고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왕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롬멜의 부하들이, 히틀러의 부하들이, 나폴레옹의 부하들이,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나는 그분과 함께 싸웠다. 나는 그분의 부하였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그러죠. 하물며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이 자랑 안 할 리가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왕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신실하게 따라간다고요. 순종한다고요. 항복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시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 시민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외인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사도는 그렇게 교회를 시민으로 부른 후에 다시 이제 권속이다 이렇게 부르죠. 권속. 권속은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개념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나 시민하면은 외적인 연합을 떠올리죠. 그러나 이제 가족, 권속 그러면 내적인 연합을 떠올리는 거예요. 국가는 법률적인 관계이지만 가정은 생명적이고 살아있는 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묘사하면서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좀 더 조밀하고 깊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제 선택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교회를 묘사하는데 건물의 개념을 갖고 들어와요. 20절 한번 보자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 이런 건물 말고요. 사도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의 울타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권속, 가족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울타리 안에서의 그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교회의 유기체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건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민이나 가족은 서로가 끈끈한 연합관계에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모인 개인 집단이죠. 그러나 건물 한번 보세요. 건물은 어떤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 건물은 금방 붕괴되어 버린다고요. 교회는 그렇게 어떤 한정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고 끈끈한 새로운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유기체라는 것을 이렇게 점층법을 써서 사도가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벽돌들인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럽니다. 자, 어떤 건물이에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지금 벽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사람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으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건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집으로 지금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전체의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의 유기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들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라가야 한다. 21절 다시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죠. 여기서 되어가고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아욱세이는 길러지다 자라나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이 자라난다. 자라나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성전이 자란다. 교회가 자라야 한다. 이 말이. 교회가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회가 자라야 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라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물의 특징이 뭐예요?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죠? 그 건물은. 거룩이라고요. 거룩. 그 건물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그 성전, 나온 하기온이라는 말은 거룩한 전. 거룩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온, 나온 하기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점점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키우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는 자꾸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그 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조직체가 되어간다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점점 조직이 필요해질 때가 왔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목사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목사를 거의 황제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 목사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고 교회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성전으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의 벽돌 각자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성전에 맞는 돌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이며 산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생명적인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이 없이 숫자만 늘어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과 성결을 먼저 챙기세요. 다른 사람들 데려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거기 가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여러분들 사람들 끌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목사님 정말 그렇게 전하는데도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해 보세요. 그것부터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안 오는지 그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고 바른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른 복음이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속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이 궁극적으로 누구와 싸우는 싸움인지 아십니까? 사탄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탄과 싸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죄와 싸우십니까? 누구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된다면서요. 누구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시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고 죄와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옛 몸과 싸우는데 그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여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이 드니까 싫다고 버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버틴다고 해서 그래 관두자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신다고요. 그 싸움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신다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공격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자로 만들어가세요. 사탄도 우리의 죄성도 모두 그 싸움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사탄이 시키는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고 항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타락한 우리를 죽여가시고 우리에게 지금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인생이에요. 그게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 보세요. 조금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풀이 다 죽어서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큰 불이 일어나죠. 제가 떨기나무 보니까 요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크더라고요 떨기나무가. 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나무가 안 타고 불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는 40년 전에 이 모습으로 탔어야 한다. 널 태우는 게 아니라 네 능력을 태우는 게 아니라 네 힘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겸손한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너는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그러한 자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내가 너한테 일을 좀 시키려고 그런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와라 그래요. 모세가 심통이 났죠. 안 갑니다. 그러죠. 왜 이제 와가지고 난립니까? 40년 전에 부르지. 부르려면. 안 가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그 설득 끝에 모세가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모세가 싫다, 안 간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모세를.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식구들이랑 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숙소에서 그를 죽이려 하시냔 말이에요. 뭐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병이 걸렸던지 어떤 모양으로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은 좋은 사람이고 애굽은 나쁜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은 구원해주고 애굽은 멸망시키려 하신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애굽 사람들보다 그들이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월절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사람들도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오해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하러 출발하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닫고 가야 했어요. 너는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착하고 선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기쁜 뜻에 따라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고 건져낸 후에 애굽과 똑같이 죄 속에 젖어있던 너희를 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출발을 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너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택해진 것도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다는 거예요. 모세 너마저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 바르게 건져내올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할례를 행치 않았어요. 모세가 아들에게 그것도 그 할례를 행치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할례를 명하시는 부분만 한번 보고 설명을 위해서 그 부분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곧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를 받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양피를 베고 안 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 순순히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목을 곧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고 넘어가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의 표징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제 완전하게 순종할 자로 되어져 간다는 거,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시제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제가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그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기 때 육적인 할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할례 아니라고 그래요. 참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쪼개지신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할례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철저한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철저한 순종,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즉 할례를 행하는 자로 만들어져가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고 오시는 거예요. 먼저 네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는 거죠.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순종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고, 실제로 그 순종을 지금 우리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히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러 오시는 장면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얍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시죠. 비열한 사기꾼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제물로 그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로 식솔들과 가축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세요. 고집스러운 야곱은 하나님께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네 적인 에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순종하는 자로 돼 있느냐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지금 에서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집스러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를 살려내심으로 해서 그를 건져내시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볼까요?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막 입성하려고 할 때예요. 그때 예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 질문을 잘 보세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No라고 대답하세요. 니네 편이다 아니면 적군 편이다가 아니라 No.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여태까지 네가 잘나가지고 내가 네 편 들어줬는 줄 아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뭐가 잘 나가지고 우리 편, 저들은 적군, 너희들은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택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배워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거죠.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벗으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끄는 대로 너는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배우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러 오신다고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에게 져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 그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이 져야 여러분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부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명령하고 가죠? 망치로 밤마다 가서 두들겨 부셔라 그럽니까? 돌아라 그래요 그냥.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마차 두 대가 동시에 그 성벽 위로 다닐 수 있었다는 그 두꺼운 여리고성이 어떻게 매일 그 주위를 꽹가리치면서 돈다고 그게 무너지냐고요. 이해가 안 가지만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요 진짜로 이스라엘이. 뱅뱅 일주일 동안 도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욥기를 오해해서 마치 사탄과 욥의 전쟁처럼 욥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사탄은 처음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욥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욥이 사탄의 공격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다 사라진 것을 들어서 너는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뺏어가신 거야 라고 충고를 해주죠.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욥기에서. 그런데 요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한 얘기는 다 꽝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친구들이 그런다고요. 네 소유가 다 없어진 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이 아주 멋진 반응을 보이죠.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몰트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멋있죠. 욥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아 당신 참 어리석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욥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의 마음속에도 자기는 의로운 자, 착한 자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욥기 13장 3절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뭘? 15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를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뭘? 2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얘기하세요. 할 말 없으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그게 나오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자, 욥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의로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욥기 31장 한번 보자고요.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는 처녀에게도 눈 한번 안 돌렸다는 것이죠.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휼에 빨랐던가. 자기는 잘못 같은 걸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거예요. 16절. 14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나는 돈에도 관심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였지만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욥기 32장 1절 보세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그러죠 욥은 계속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의로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런 말이죠 왜 내가 의로운데 당신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불의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욥이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느냐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욥기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씨름하자라는 거예요. 허리를 묶고 나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욥과 씨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욥과 씨름을 하시며 욥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38장 4절에서 21절까지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부터 38절까지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지구를 우주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썼느냐 그래요. 그리고 39절부터 39장 끝까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